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2015년도 16년도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85페이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8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자,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16년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회복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날에.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선지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날은 그냥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요, 선지서들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날은 선지서의 핵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날, 이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날이란 한마디로 그날은 우리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는 날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요, 하나님의 날을 정의하기를 그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5년도 이제 몇십 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지켜보면 특별히 불의가 득세할 때, 부도덕이 팽창할 때, 잘못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할 때,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잠자코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너무나 많이 던졌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때는, 아니 대부분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느낍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이 침묵을 깨뜨리시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사건을 일으키시고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됨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1517년에 일어났었던 종교개혁이 그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역시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날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날에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날에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 왕조를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진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여러분, 이 다윗 왕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무너진 장막인데,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이 말씀은 사무엘 하 7장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하나 이렇게 내밉니다. 이게 뭐냐면 백지수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냥 백지수표를 하나 주는데 이게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3절에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다윗이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 것인데 너를 통하여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리고 너와 언약을 맺는데 너의 집을 통하여 영원토록 너의 왕위가 계속되게 할 것이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백지수표였고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은 이 다윗의 집안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 무엇을 근거로? 사무엘하 7장을 근거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을 근거로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황폐해진 장막이 되었지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벽이 무너져서 틈이 생겼는데 그 틈을 메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허물어져 폐허가 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세우겠는가?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너희가 비록 무너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아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써라,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절대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입니다. 자신이 왕이 아니라고 매번 고백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자신의 인생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매번 고백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자신이 인생의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고백하는 그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그리고 정직과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공동체로 다시 세우시겠다.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열심입니까? 헌신입니까? 섬김입니까? 제자는 말씀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입니다. 제자는 내가 인생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한숲은 2015년 한 해처럼 순종, 말씀의 순종,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그리고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16년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순족하고 완전히 순종하며 완전히 정직하며 완전히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2016년도, 내가 그 16년도로 2016년도를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입니다. 10분, 15분 정도 남았는데 2016년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행할 것이고, 나와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매 순간 고백하는 한 해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그래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 민족은 이삭의 형이었던 에서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과 에돔은 리브가의 태종에서부터 경쟁하는 관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갈등했습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에도 이스라엘과 이 에돔은 적대 관계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에돔을 정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여호람 때에는요, 에돔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적인 지위를 되찾아옵니다. 형제 나라였는데 형제 간 우애보다는 반복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에돔은요, 형제 나라였는데도 이를 고소하게 여기고 유다를 파괴하는 갈대아인들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은신처를 찾는 피난민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뭐가 비슷하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데 북이 중국에 혹은 남이 일본에 이렇게 점령당할 때요, 북이 일본을 도와서 남한을 회파하는 일을 도왔다는 것이고, 북이 넘어갈 때 남한이 중국을 도와서 북을 넘어뜨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에돔이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에돔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그들은 방관자, 약탈자로 일관하다가 고난 앞에서 함께 해야 할 형제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함께 도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요,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성경에 오바디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바디아는 이 에돔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한 장에 에돔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여러분, 에돔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에돔은요, 부와 권력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에돔은 BC 32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함락당합니다. 그리고는 수만 명의 노예로 팔려가고 수천 명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큰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그로부터 한 350년이 지난 AD 70년경에 제1차로 유다와 로마, 그러니까 유다 독립전쟁 이후에 인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에돔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돔은 무엇을 근거로 그토록 교만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에돔의 죄 이면에는요, 교만이 근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바디아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돔은요, 자기가 정말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누가 나를 여기서 끌어내릴 수 있느냐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의 교만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들이 왜 이 말을 했냐면,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사의 남동쪽이었습니다. 그것은 바위가 많은 산악지대였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자연 동굴이나 혹은 바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지형적으로요, 외세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지대였습니다. 수도가 셀라였는데 그 지명의 뜻은 바위입니다. 아마샤 왕이 이 셀라를 정복한 적이 있긴 했지만 에돔은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함락하기 매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쪽의 이집트, 그리고 남쪽의 이집트와 아라비아, 그리고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수리아 간의 교역의 요충지였기 때문에요, 철광석과 구리도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에돔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스로 우리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불멸의 나라다, 세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에돔의 생각이었습니다. 에돔의 이러한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을 포함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기생충은 언제나 그 숙주인 인간을 속이는 경향을 가집니다. 교만이라는 기생충은요, 인간을 숙주 삼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키워냅니다. 그래서요,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릇된 자기 신뢰의 만족감에 인간이 빠지도록, 머물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인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에요. 옆에 있는 상대방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조금 많으면, 상대적으로 조금만 건강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만 지식이 나으면 내가 높다, 내가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나는 절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활 기반이 조금만 안정되면,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없으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은 결국 자신의 실체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돔이 그랬습니다. 에돔이 자기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교만한 에돔에게 오바댜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 직접 잡고 끌어내려버립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교만을 상대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입니다. 교만의 대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나의 대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차마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짓을 인간이 교만을 방패 삼아 서슴없이 저지르니 세상사 이것보다 가사로운 일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돔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바댜서 1장 12절에 그런데 에돔이 멸망했는데 에돔에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에돔이 완전히 멸망했는데요, 그날이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교만했던 에돔이 무너졌는데 에돔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때에 에돔의 남은 자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정확한 해석과 주석이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것이 무슨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말씀을 그대로 과제해서 이 말씀을 추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날에 어떤 날이 오는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누가 돌아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에돔을 포함하여 이방인들 모든 만국이 에돔을 포함한 그 모든 후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원수되었던 모든 민족과 열방들 중에서도 그날에는 동일하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11절에 나오고 있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예언이 있은 후에요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30년 뒤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멸망당했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방시켜 주시고 성전을 회복해 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역사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과 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신약으로 넘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아모스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1절에 그날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다 합쳐보면 이 날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이게 그날입니다. 그 놀라운 날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이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세우시는 날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요 그날은, 그래서 단순히 그날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회복의 축제의 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세상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 되는 그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만국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만국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요 촌부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언약은 만국에 대한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기 보면 큰 민족, 2절에 2절을 보십시오. 큰 민족을 약속하시면서 이 민족이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지 말하고 있는데 그게 3절이 나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을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 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 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하여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끄집어낼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나오는데 19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만 있습니까? 제가 그럼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뒤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인데 들어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실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집트까지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끄집어낼 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는지 아느냐, 모든 세계가 나의 통치 안에 있는데 너희는 특별히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계를 하늘께로 이끌겠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새번역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자, 먼저 이사야서 42장 6절 이 말씀을 기억해 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나 주가 을을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 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불러서 그 빛을 보고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이루도록 이스라엘이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5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시고 계시는데 12절에 보면, 아모스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인,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가슴이 뜁니다. 딱 12시 넘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의 한숨은 그날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한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그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한숲에게 첫 메시지로 주십니다. 이 날이 왜 설레느냐?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직접 드러내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무엇보다도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 앞으로 나와서 엎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시작하는 2016년도를 둔 우리는 2016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는 한숨만의 한숨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넘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과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하고 선교단체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과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송받게 될 것이고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는 곧바로 지금 남산으로 갑니다. 모자이크 교회와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자이크 교회는 6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교회가 혼자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6년 만에 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할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지원군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2016년도에 여러분, 한국의 6월이죠. 콜투올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선교 행사가 한국에 열립니다. 여러분, 콜투올입니다. 뭐냐면요, 이 단체는 2000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단체와 그리고 각 교단의 모든 선교단체가 연합했습니다. 연합하기 전에도 그들은 열심히 선교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본격적으로 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는 수천 명의 그 연합한 선교단체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많은데요, 이들이 연합하기 전에는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합하고 지금 미전도 종족들을 입양하기 시작해서요, 지금 2016년도가 되었죠. 2020년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4년 남았습니다. 이들이 연합함으로 되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에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한 150년 정도 걸려야 되는 일들이 줄어들고 줄어들고 줄어들었습니다. 연합해서. 그래서 2035년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몇 년도입니까? 한 20년.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그 민족들이 제자화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혹시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2016년도 2016년을 살아가는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2016년을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시기를 살아본 세대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한 세대가 없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 세대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 일에 한숙 공동체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숙 공동체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숙 공동체는 반드시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숙을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날이 되면 그 일들이 막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러분, 새번역으로 혹시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혹시 새번역으로 제가 드린 본문이 있습니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날이 시작되어지면, 아까 얘기하는 그날이 시작되어지면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추수가 다 끝나기도 전에 다시 파종을 하고 포도가 잘 되어서 온 산이 포도주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추수를 볼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 지금부터 7년 전에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겠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추수할 일꾼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 때를 우리가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 날을, 그 때를 우리가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부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마침내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이곳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7년째입니다. 저는 저의 1기 사역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6년 동안 저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2016년도 2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럼 1기 사역은 무엇이었냐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씨를 뿌리고 포도주를 밟아야 할 것이다. 무엇을 했을까요? 천번의 설교는 그 땅을 분배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어디 뿌리는가?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엄청난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번의 설교를 4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뭘 했는가? 그 땅을 고르고 밟고 그 땅을 정제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6년입니다. 그 땅의 정제작임이 끝났습니다. 2년 동안 그 땅을 옥토로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준비시킨 하나님은 2기 사역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날이 시작되었다. 너희들은 본격적인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미 그 추수가 시작되었고 너희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경험한 세대가 없지만 나는 한습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파송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는 파송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향해 파송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교지를 향하여 파송받게 될 것입니다. 한민족을 향하여 파송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파송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름은 특별한 부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날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십니다. 우리는 급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급한 복음 앞에서 그 일들을 할 공동체를 찾고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한습입니다. 제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의 장막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한습은 하나님 앞에 순결을 받았습니다. 한습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공동체입니다. 한습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순결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한습이 순결을 받았기에 하나님은 한습을 쓰십니다. 선교단체와 교회 연합을 작동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거룩입니다. 근데 그것도 받았습니다. 한습은 하나님 앞에 순결도 받았고 거룩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습을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한두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혹시 새번역으로 번역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습은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감없이 투입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정민 형제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함정민 형제. 정민 형제 낙하산 몇 번 타봤죠? 여러분, 낙하산 탈 때 비행기에서 이렇게, 저 이번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줄을 다 걸고 있을 때 이렇게 딱 내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딱 하다가 이렇게 풍량도 보고 바람도 보고 고도를 봤다가 불이 떨어지고 딱 하면 낙하산을 내릴 때는 이게 개구순이 아니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데 말하면 다 뛰어내리는데 여러분 그냥 뛰어내리면 안 되거든요. 신호가 와야 뛰어내리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이 되었기 때문에 한숲은 이제는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이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들과 함께 황폐한 성읍처럼 된 한국교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그리고 함께 한국교회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부흥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서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심판을 받았다고 하나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콜투어 리더인 마크 앤더슨 목사님과 지금 김중건 목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크 앤더슨이 김중건 목사님에게 콜투어 얘기를 딱 하니까 김중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가슴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무너진 장막처럼 보이나 한숲교회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숲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느냐. 한숲은 에스겔서 37장에서 48장까지 왔습니다. 마른 뼈의 시간에서 48장까지 왔고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졌고 이제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그 시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방언과 예언과 환상과 신유와 이 모든 성령의 능력들이 주어지면서 본격적인 추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전 세계가 이들의 교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날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태형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2017년도 성구 영신 예배 때 여기 섰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미 경험했고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경험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몇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기도 제목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이 한국교회를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세를 끊어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이슬람이 한국교회를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세를 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첫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묶으려고 하는 이슬람의 권세를 끊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끊어냅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 사용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주목해야 합니다. 위안부 동상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위안부의 동상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우상의 영이 한국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일본의 우상의 영이 이곳을 잠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보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냐? 이것은 신앙의 우상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잘 믿는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다라는 신앙의 우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상과 신앙의 우상을 깨뜨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위안부의 문제가 단순히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타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동상의 문제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우상의 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 안에 이들어 있는 신앙의 우상의 영을 깨뜨려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깨뜨려 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또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본질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세우고 중보하고 영혼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본질이 무너져서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의 본질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웠던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영혼을 세우고 그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버텨왔는데 북한의 지하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버틸 힘들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남산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지만 무너지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그 신앙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